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1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리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리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봅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성전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젊은 두 아들 제사장을 불러서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불러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못하니라. 이게 대제사장의 실상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칠 게 아니고 또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니라. 엘리 대제사장이 걱정했던 것은 들리는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문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냐 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법궤를 메고 가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두 아들은 죽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블레셋이 승전 기념물로 이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두었더니 이 아스돗에 독한 독종이 생겨서 종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워서 이 법궤를 혹시나 하고 법궤로 인한 것인가 그들이 긴가민가 해서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다른 도시는 괜찮은데 이 가드에 독한 종기가 나서 또 이 가드 도시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에그론으로 옮겨가니까 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은 블레셋의 3대 도시입니다. 에그론으로 옮겨가니까 온 성읍에 사망의 환란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둘 곳이 없어서 들판에다가 두었죠. 그랬더니 들판에 갖다 두었더니 들판에 들쥐가 번성을 해서 농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어서 블레셋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하고서는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열방이 너와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살면은 그 지역이든지 그 나라든지 상관하지 않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다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이 스보임, 아드마 네 개 성읍은 불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만 10명이 있었더라면은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도시들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새벽 예배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또 우리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드릴 때 하는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수많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재앙이 저 여호와로 인해서, 법궤로 인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그들도 사실은 긴가민가했죠. 이상하게도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일어나니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우연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준비한 것이 7절과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죄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암소 두 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이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소에게 멍에를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소들이 뜁니다. 왜 나에게 이상한 것을 얻느냐, 이런 거죠. 게다가 이 두 암소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들은 현장에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성이 강한 이 암소는 새끼를 떼어놓으면 길길이 날뛰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소를 세 마리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키운 건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키우셨죠. 송아지를 낳았는데요, 새끼를 낳았는데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 송아지를 그만 팔았습니다. 저랑도 참 친했던 송아지였는데요, 이 송아지를 팔 때 저도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미 소가 하루 종일 종일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소에게 따뜻하게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여물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여물을 많이 듬뿍 주면서 니도 어민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노, 어머니 막 그러셨어요. 많이 먹어라, 더 좋은 데 갔다. 어머니가 곁에서 계속 말씀을 하니까 좀 잠잠하다가 또 입에 여물을 넣고 먹으면서 또 울고 또 울고, 그날 하루 종일 어미 소가 새끼 소를, 송아지를 생각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별히 소들은 모성애가 다른 짐승들보다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로 가기보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강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본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적인 본능을 이기고 자로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그대로 올라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소가 울면서도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길을 향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 두 마리 암소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들이 울면서 울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내 새끼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어미의 본성으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똑바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본성은 송아지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똑바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이 두 마리의 소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울었었냐 하면은 저는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연구하는 것, 홀로 연구실에 박혀서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제 성격상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하는 것이 무서웠고 사람들 얼굴 쳐다보는 것이 무서웠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무슨 목사로 세우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꿈을 목사로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야, 목사야. 목사 외에는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자라나섰습니다. 근데 소를 보니까 이 소와 저가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박우동 장로님 가정이 3주간 정탐을 다녀왔었죠. 과연 이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3주간을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난 이후에 박우동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벳세메스 암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로님이 막 장로님 잘하시는 거 있죠? 울어요. 말씀을 못하고 막 울고 계세요. 계속해서. 장로님 필리핀에 가셔서 말씀을 묵상한 본문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 이 말씀을 묵상을 그곳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 때에 박우동 장로님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큰 소리 읽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십니다. 이 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올라간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는 순종한 이 소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죠. 사명을 위해서 올라간 소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가서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 죽어서 그런 것이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우동 장로님과 정영아 군사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내가 살면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소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선까지 따라오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 소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증명이 되기도 하고 우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부부는 이후로 이제 선교사로 불리워지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선교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집을 다 정리를 하고 물건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영아 군사님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등바등 모으고 움켜쥐고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나누어주고 유익한 것이라면은 무조건 가르쳐주고 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 부부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살아내어야 할 사명이 두 분에게는 특별히 주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 마리의 암소가 소의 그 본능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벳세멧으로 곧장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거구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사명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소가 많이 울었던 것처럼 두 분 선교사님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두 분은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요. 또 국어를,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아이들을 다스리고 다루는 이와 같은 재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많이 울고 엎드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참된 재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파송을 받아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다 말씀을,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파송한, 드림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도하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제 이 두 분을 이름을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그곳에 사역을 할 때 그 열매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도 같이 먹게 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이와 같이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지시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나를 죽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스멧으로 바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누어 주며 영광 돌리는 두 분이 되기를 원하옵고 함께 기도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